행신 침례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죄 많고 추악한 인간들, 이방 여인들,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신의 계보가 아닌 언약의 계보를 따라 주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계보 안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족보를 통해 생명의 나음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서로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므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뤄가는 행신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사회가 점점 핵가조가 되고 있고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0대, 70대 1인 가구 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 문제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점점 더 개인화되어가는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대조사회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며 혈통을 뛰어넘는 가족됨을 이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약자를 먼저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앉으시면서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도 뵙기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아멘.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맞소서.
주 영광
여기 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돌아보사
모두 벗어지
충만하사
주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이뤄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뤄진
이 땅 가운데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들 날씨가 추워지시니까 조금 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텐션을 좀 올려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면 길을 만드시네. 내 갈망 영원히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마음
찬양해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 깊어 말로다 못하네
아멘
주 앞서 가면
길을 만드십니다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아멘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어둠이 주의 해가 찬양해
아멘
주는 위대한 통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한 신찬양해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허급이 주의 내가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횡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온 땅도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습니다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말하라사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보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하나로 우린 이 삶들을 나그네 삶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믿음을 다하는 삶에 지친 영혼 다시 일으키시고 구원의 열정 다시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주의 약속 붙잡고 더 큰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 모든 것에 능히 이기는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격적으로 알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믿음을 흔드는 현실이 너무 선명해서 무너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누구였던지 우리 존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순간을 붙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찬양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완전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각 가정에 주님의 합당한 은혜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는 이들에게는 감사를,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생명을 더해주세요. 흥신교회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자 많은 이들이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친밀해지는 관계를 넘어서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동역자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성도들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목사님과 전도사님뿐 아니라 교회를 돕는 많은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막혔던 귀가 열리고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세요.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숙제하셨습니까? 네, 숙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중에 익숙하지 않은 분께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밥 먹어요. 이렇게. 네, 꼭 숙제하셔서 인증샷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봉사 중에서 독거 어르신들 반찬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섬기고 있는 봉사부가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르신들을 모두 이렇게 모셔서 연말에 식사를 한번 목사님이랑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행사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는 산모처리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 광고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날이니까 꼭 모두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날은 아침을 꼭 다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후에 바로 이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점심 식사가 아마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보통 배고프면 사람들이 좀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아침 식사 꼭 챙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15일에는 소그룹 컨퍼런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랑방을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인원들이 너무 많아서 모임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제 나눔만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피상적인 이야기들 밖에는 못하게 되어지는 좀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조금 나누려고 목사님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성탄 예배 및 찬양대회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들 조용히 조용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준비해서 저희들끼리 깊은 성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올해 특별히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마치고 나서 회복을 하고 계시거나 또 수술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함께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쉬지 않고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헌금 계좌에 대한 광고입니다. 계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확인하셔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지 않을 수 있게요.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12월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계좌를 이제 거의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지 마시고 농협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다음 주에는 오후 2시에 내년 사역계획 및 사무처리의 준비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랑 그리고 또 사랑방장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스케줄 꼭 확인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교사 및 봉사자 지원 안내입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봉사는 1년 단위로 리셋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리의 당일날 사역지원서를 배부할 예정이니까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사역지원서 받으셔서 거기에다 이렇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기기 원하시는 부서 그리고 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뒷정리는 삼남녀 사랑방 B니까 잊지 않고 꼭 정리하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네, 목사님 봉헌을 위한 기도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들 가운데 예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이 시간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합니다. 이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기업에 풍성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팎의 어렵고 힘겨운 이웃들에게 이 연보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에 지혜를 주시고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삶의 모든 여정들 주님 붙드셔서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와 인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듣는 말씀 하나님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이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그분을 아버지 온전히 경외하고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의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 잘 건강히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좀 추웠다가 오늘 조금 약간 다시 따뜻해진 것 같은데 우리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그 숙제하셨습니까? 뭐 밥 먹어요? 뭐 이런 거 했으니까 좀 일상적인 인사를 좀 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좋습니다. 한 주간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그 말씀의 내용 때문에 그런지 우리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의 나심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저도 해산의 고통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설교를 써내려가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한편의 설교를 완성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지난한 시간들이어서 진짜 삭신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저희 목회자들이 정말 진력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진력을 다해서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끝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마태가 기록한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적인 육신의 혈통적 족보가 아니라 언약의 족보였더라. 그래서 이 족보 안에 있는 들어있는 사람들이 전부 가당치 않은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방 여인들 4명, 그죠? 그리고 또 악한 왕들, 그리고 무명 씨들까지 이 족보 안에 있었어요. 우리 인간들의 혈통이라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죄의 역사일 뿐인데 예수께서 아무 관련이 없는 이 계보에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의 역사, 피의 계보를 끊어내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내내 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계보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계보가 예수님에게서 딱 종결이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를 이제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가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누구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까? 누가 이 이야기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의 주연 같으세요? 누구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건 좀 그냥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시는 거고 누구 주인입니까? 주연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도 읽어보셨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주연이에요? 주로 누구 중심으로 이 탄생기사가 기술됩니까? 마리아.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어서 누가복음은 쳐다도 안 보고 계십니까? 옛날에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리아 중심으로 기술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침례 요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런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마치 누가하고 마태가 만나서 사이좋게 너는 요셉 중심으로 써 나는 마리아 중심으로 쓸게 한 것처럼 나눠져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태와 누가를 통해서 강조점을 갖고 이렇게 쓰도록 하셨는데 오늘 왜 마태가 요셉을 중심으로 이 탄생 이야기를 기술해 나가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걸 언뜻언뜻 배운 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 특별히 우리 민족에는 이제 뭐 나라의 건국 시조들이 어디서 많이 태어나요? 아래서. 그래서 우리 노래도 있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러면 아래서 나온 혁거세 그죠? 뭐 백제 온저왕, 동명왕 다 이런 사람들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아래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래서 나왔다는 게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데 그 당시에는 아래서 나오는 게 뭔가 신비감, 일단 너희들이랑은 다르게 태어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야라는 그 뭔가 그 신비감과 특별함을 탁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런 왕들이 아래서 딱 깨어나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막 천지가 진동하고 막 빛이 쫙 비치고 그러니까 막 짐승들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서 나온 아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신동이에요, 신동. 바로 말을 하고요. 막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면모를 딱 보여줍니다. 이게 탄생설화들이에요. 난생설화죠. 여러분 놀랍죠? 구약 성경이 그토록 기다리고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왕이 오셨는데 오늘 마태가 기술하는 이 내용은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아주 위태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우리 다시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통 누군가의 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적습니까? 뭐 어디 출신이고 학력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기술할 것을 기대합니다. 심지어 저같이 변방에 있는 이 목사에게도 어제 전화가 한 통이 와서 모르는 번호라서 받았는데 저기 시흥에 계신 어떤 한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한테 이제 12월에 어떤 날짜에 두 번 집회를 와주실 수 있냐 이런 요청이 저한테 이게 왔어요. 보니까 스케줄이 따로 없어서 가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양력을 좀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 저는 행신침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혹시 뭐 또 다른 게 없을까요? 그래서 책 한 건 뭐 옛날에 쓴 거 있는데 행신교회 이야기라고 그 뭐 별 볼 일 없는 책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행신침례교회 아 저 행신교회 이야기 저자 이것도 하나 넣어주세요. 아 목사님 혹시 뭐 또 다른 게 없을까요? 혹시 목사님 제가 알기로 새롭게 하소서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 그럼 그것도 넣어주세요. 근데 저는 그냥 행신침례교회 담임 목사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 안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한테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 하나 불러서 설교시키는데도 양력을 알려달라고 해요. 그런데 마태가요 지금 온 인류의 구원자 왕 중에 왕의 탄생을 그리면서 아주 초장부터 요상스럽고 위태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요상스러움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부모 둘이 약혼한 상태였는데 동거하기도 전에 배가 불러옵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약혼했는데 결혼하기로 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혼수로 가져가는 거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약혼은 우리가 아는 약혼이 아닙니다. 유대 혼인법에서의 약혼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하면 정혼은 실제로 법적 부부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혼했다 그러면 이제 부부예요 법적으로. 그럼 그걸 깨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혼하고 나서 약혼 깨는 거는 뭐예요? 그냥 약혼 파기죠. 그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재밌게도 이 정혼의 규례가요, 유대 혼인법에 남녀가 실제로 법적 부부가 되었는데도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살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 관계도 맺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 기간을 둬요. 그리고 1년의 정혼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결혼식, 결혼식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일주일 정도 합니다. 잔치를 동네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결혼했다는 거, 부부가 됐다는 거를 다 같이 축하하고 그 다음부터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 일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욕을 참지 못해서 규례를 어겼거나 아니면 그게 요셉이 아니라면 마리아가 요셉 아닌 사람하고 외도, 그러니까 혼외정사를 해야지만 가능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잉태되었을 때의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초장부터 요셉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남자는 가정의 어떤 사회적 울타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게 되는 요셉의 행동은 아내 마리아와 뱃속의 아기 예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걸 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장면은요, 선한 사람, 점잖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 의롭다는 디카이오스, 곧 율법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서 마리아와 조용히 끊고자, 여기서 끊다는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하고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여러분, 다행히도 요셉의 선함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마리아와 아이가 만인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감을 당하지 않도록 그 일을 어떻게 진행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만이라는 뜻은 그냥 조용히 일을 처리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있는 이 혼외정사에 의심받을 수 있는 이, 그러니까 이혼의 사유를 드러내지 않고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일을 크게 벌려서 본래 율법이 하는 대로 법적으로 소송에 가면요, 마리아는 신명기 22장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또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이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돌로 쳐 죽이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에 따르면 마리아는 이 일로 인해서 신부 지참금, 그러니까 신부가 시집 올 때 하는 지참금, 이것도 요셉에게 줘야 되고, 또 요셉이 이미 그 마리아의 집안에 지불했던 신부값, 거기다 신부값을 치르고 데려오거든요. 이미 다 치른 이 신부값도 전부 다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이혼의 사유가 마리아에게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요, 이건 친정에서도 그냥 쫓겨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로 거지가 될 수 있고,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로 평생토록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란 얘기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누가복음의 이 탄생 기사를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수태고지를 받습니까? 후에 수태고지를 받습니까? 수태고지라는 말이 뭐예요? 네가 애를 뵐 것이다 라는 고지잖아요, 천사에게. 그러니까 잉태하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잖아요, 그렇죠?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배가 불러올 걸 알았겠죠? 그리고 요셉에게 수태고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랑 결혼할 여자가 지금 제 배가 불러오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 이게 요셉의 훌륭한 점이죠. 요셉은 마리아의 치부, 이 이혼의 사유를 소란스럽게 들춰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수태고지를 믿어서라기보다는 아마도 마리아와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이렇게 하면 많은 걸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하고요. 사유가 불분명하니까. 그리고 또 이미 지불했던 신부값도 돌려받지를 못하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어떻게 합니까? 물질보다 사람의 존엄을 택합니다. 요셉은요, 자기 떳떳함과 오름, 자기에게 죄가 없음을 증명하려고 마리아와 아기를 내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에 앞서서 요셉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일단 이 여자와 아이부터 살리고 보자는 마음이 앞섭니다. 요셉은 돈보다는 사람, 물질보다는 생명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 율법의 조항, 성경의 말씀이 종교적인 전통이나 관습하고 이렇게 엮여서요, 사람을 가두는 창살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뜻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가진, 하나님이 율법을 내신 본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인들, 경건치 않은 자들, 믿음 없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율법을 새롭게 완성하는 율법의 완성자로 서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날수록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침내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예리한 날카로운 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칼은요, 반드시 수술대 위에 의사의 손에 붙잡힌 메스여야 하지 누구를 죽이고 상처내고 살인하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살리는 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말자. 네.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지난주부터 제가 밀고 있는 거. 여러분, 어때요, 이분들? 얼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참 불쌍하게 생겼다. 빨리 해주세요. 얼굴 이렇게 한번 만져주시면서, 어째 이렇게 불쌍하게 생겼노.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잘 모르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건 괜찮습니다. 잘 돼요. 너무 이해도 잘 되고 공감도 잘 돼. 근데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난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돼. 난 제가 하는 말과 저 행동이 이해가 안 돼.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먼저입니까? 공감이 먼저입니까? 이해가 먼저예요? 공감이 먼저예요? 지금 다 여성분들이 공감 이러잖아요. 왜냐? 남자들이 하는 말이 뭐야? 난 지금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이해가 필요해. 난 지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을 공감을 못 하겠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남자분들 따라해 보세요. 먼저 공감하자. 이 어금니 물고 얘기하셔도 돼요. 다시요. 먼저 공감하자. 그러면 이해가 된다. 예,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성분들, 남자를 이해하자. 그러면 저 사람 말이 공감된다. 되셨죠? 어렵네요.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서 사랑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해가 돼서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아니라 사랑을 해야 살아납니다. 율법의 조항으로는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심판대로 끌고 갈 뿐입니다. 율법은 서로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서로에게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금 딜레마를 보세요. 마리아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이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그렇죠? 최선을 다했지만 요셉에게 있는 이 율법, 율법에 맞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 그래도 조용히 끊는 것. 그렇지만 그게 한계잖아요. 아내하고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이 갈등과 딜레마 상황이 지금 요셉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20절, 21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요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은 지금 자기가 가진 한계, 자기가 굴릴 수 있는 짱구 다 굴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것은 꽤 요셉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와 용기가 드러나는 결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일을 두고 곱씹고 생각해요. 깊이 고민합니다. 이게 최선의 결정일까? 이게 다일까? 혹시 마리아가 했던 수태고지 그거 정말일까?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 그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현몽, 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요셉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주 시원한 답을 찾은 거예요. 무서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데려오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데려오는 거잖아요. 맞죠? 아내를 사랑해. 그래서 이 마리아를 살리고 싶어. 이 아이도 살리고 싶어. 그래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제 그 말씀을 받잡고 순종하게 되면 마리아를 데려와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능욕을 당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올수록 정원기간에 생겨난 아이라는 이 딱지, 율법의 정지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꺼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을 해요. 근데 이 아이러니죠. 이 순종은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순종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하고 관계도 안 맺어요. 요셉은요. 저는요, 요셉하고 마리아 결혼식을 생각해 봤어요. 이들이 축하받는 결혼을 했을까요? 그 결혼식 잔치에 사람들이 막 와갖고 축하해 줬을까요? 아닐 겁니다. 체면과 율법의 정죄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요셉은요, 한 가지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믿으십니까? 이때부터 요셉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동정녀탄생,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한 조각이며 기초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이 동정녀탄생 부분에서 진입장벽을 경험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 소리가 적잖아요. 이거 고민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동정녀 탄생 얘기만 없어도 예수 믿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요. 그 홍해 갈라는 거 그것만 없으면. 그거 말이 돼요, 목사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 자기의 이성의 한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잉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놀랍게도요, 마태는 이것을요, 1장 1절에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던 1장 1절에서 그 원전에서 첫 구절 시작이 뭐였어요? 근원의 책,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원의 책 할 때 그 근원, 탄생, 태초 이 단어를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얘기예요. 이 책의 시작이 창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우리 아까 살펴봤던 18절에 요셉, 마태가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할 때 이 나심이라는 단어에 게네시스를 또 써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족보 얘기할 때 낳고 낳고하고 나심이랑 같은 단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썼던 에겐네센을 쓰든지 에겐네테를 쓰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게네시스 전혀 다른 단어 탄생, 창조 예수의 창조는 이러하니라 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께서 잉태하신 것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마치 이 모든 땅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 곧 생령을 불어넣어서 살아 숨쉬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됐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생물학적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믿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유독 산모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계속 많이 태어납니다. 고양시에 지금 제가 청원을 넣었어요. 우리 다산교회다. 우리 1년에 계속 결혼 장려하고 출산 장려해서 애들이 계속 태어나고 지금 나도 애가 셋째가 배에 있습니다. 그러니 상 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청원을 진짜 넣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애들이 태어날 때 보면 특별히 여자분들 첫 임신, 첫 출산할 때 어때요 여러분? 이 작은 생명체가 단지 내가 이 남편하고 생물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 땅에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창조, 이 출산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을 뼛속 깊이 체험을 하거든요. 부모는 하나님께 몸을 빌려드릴 뿐이지 그 작은 점과 같은 아기씨가 자라나서 이 성인들이 갖춘 모든 조직과 장기를 배에서 이미 다 갖추고 나온다라는 거. 초음파를 볼 때 다섯 개 손가락, 발가락 다섯 개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막 어머. 그러면 다섯 개여야지. 좋아. 다행이군. 이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이 생명이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출산 과정에서 희미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동정녀 탄생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이 얘기를 새겨들으세요.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인간이 어떤 생명도 부모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신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마리아의 몸에 아기 예수를 잉태하셨다는 말이 충분히 믿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지금 제가 이 부연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마태가 본래 방점을 갖고 있는 거는 성령의 잉태를 믿느냐 못 믿느냐를 지금 여기 기록해 놓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도록 하셨는가? 그냥 육체를 입고 오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그런 자연섭리대로 태어나게 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도록 하셨는가? 이 질문이 나와야 맞는 겁니다. 마태는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 여기 예수는 예수스, 예수아, 곧 여호수아의 줄임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구원한다고요? 어디로부터 구원한다고요, 여러분? 죄에서부터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이 대목부터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깜빡하면 놓치실 수 있어요. 일부에 보니까 다 영혼이 떠나셨었어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제가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지와 연결시킬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표현대로 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반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떠나서 자기 본위대로 살고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는 교만, 이것이 죄예요. 죄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왕이 되겠어.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겠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따로 살림을 차리겠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반역이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기 욕망과 본성을 신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나는 온 평생을 내 본성과 욕망, 죄의 노예로 살겠다. 이게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타락의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들이에요. 끝도 없는 분열, 반목, 전쟁, 살인, 분쟁. 모든 사람이 사랑을 논하지만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죄다 망가져 있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 죄의 결과를 우리 개인에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하면 뭡니까? 그건 관계의 단절이죠. 상처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이청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서 나눠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룹을 지었습니다. 한 스물 몇 명이 되는데 세 그룹으로 나눠서 먼저 뭘 했냐면 자기 인생에서 내가 지금까지 20몇 년 살아오면서 관계의 깨어짐, 단절, 상처를 경험한 게 있다면 한번 나눠봅시다 이랬어요. 애들이 20살, 20살 조금 넘었는데 뭔 어린 나이에 뭐 이런 경험을 했나 싶을 내용들이 막 나와요. 여기 제가 뭐 청년들 부모님들도 계신데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왜 웃으세요? 막 그 상처들이 엄청나요.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아유, 쟤들이 저런 상처를 경험했구나. 저런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구나. 별별 걸 다 있어. 뭐 사기당한 것도 있고요. 돈 떼어먹힌 것도 있고요.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룹 나눔을 다 하고 어떤 얘기들이 다 나왔나 싹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여기 지금 스물 몇 명 중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그 경험을 나눈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룹 나눠갖고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나눠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똑같을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왜요? 모두 내가 받은 상처만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요, 그가 쓴 희곡 닫힌 방이라는 그 희곡 단편집에서 이런 대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옥인 거군.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우리에게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웹툰, 그리고 임시완이 나온 드라마로 더 알려져 있죠. 타인은 지옥이다. 그럼 공감하십니까? 이 실존주의 철학자는 타인이 지옥이라는 명제 속에서 나라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옥인 타인은, 그 타인에게는 내가 뭐예요? 지옥인 거죠. 서로가 지옥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한 철학자의 실존주의적 인간 논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곧바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아담은 거기서 끝냈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거기서 끝냈으면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3장 뒤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건 안 읽어도 되잖아. 아담 왜 그렇게 해갖고서 지금 힘들게, 그렇죠? 근데 그때 아담은 여자 탓을, 여자는 누구 탓? 뱀 탓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70억 인구는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제가 바로 관계를 깬 원인이야. 그렇다면 70억 인구를 상처받게 한 존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바로 이것이 타인은 지옥이라는 말의 의미고 우리가 타락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잉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야 하는 것과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개역 한글판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더 맞는 번역 같아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개역개정은 채휼을 동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동정이라는 어감보다는 채휼이 본래 의미가 맞다고 생각해요. 채휼을 국어사전에 살펴보니까 몸으로 불쌍히 여기다. 채. 몸, 신체 할 때 채자죠.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여 가엽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채휼.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곧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이 몸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처지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질고를 그분도 똑같이 하나하나 겪어내셨으며 시험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가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더라. 인간의 출생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단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태가 적어놓은 앞에 계보가 뭐예요? 한마디로 죄와 저주의 계보잖아요. 예수님은 이 죄와 저주의 계보에서 오시면 안 되지만, 죄와 저주를 그대로 가진 분으로 오시면 안 되지만, 이 죄와 저주의 계보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아이러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어린 양,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가 있는 것처럼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건, 이것을 대속의 사건이라고 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부터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동명왕, 백제, 온조왕, 박혁거세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이 계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채율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이 인생살이 가운데 지치고 넘어질 때 예수님이 저 멀리 산 위에서 팔짱을 끼고 또는 구름 위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고통을 비웃고 답답하게 여기시면서 아유 저것들은 안 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보십시오. 태어나는 순간부터 위태롭고 불안하고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잉태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공감과 동정과 채율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타인은 지옥이야를 외치는 우리들을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깨뜨리는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전부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키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치와 죄책을 대신 받으셨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진노의 잔을 대신 받아 마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복음을 받으십시오. 이 처절한 복음을 부디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정녀 탄생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부디 이 성령의 잉태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깨달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태는요 이 되어진 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하나 가져옵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은 마태가 선지자의 예언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이사야 7장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당시에는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예언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예언이냐? 유다의 악한 왕 아하스에게 주는 예언이었습니다. 아하스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귀뜸으로도 듣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갑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하고 손잡고 연합해갖고요. 막 하나님 뜻을 거역해요. 돌이키질 않습니다. 이사야가 계속 얘기를 해도 돌이키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준 이 아하스의 예언을 따라서 이 놀랍고 못된 아하스 왕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아하스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왕 히스기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들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특별히 유대 나라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우상과 산당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몰아내는 업적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1차적으로 여기 성취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개떡 같은 왕인데 아들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경건한 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족보가 개족보고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어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듭남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개떡 같은 부모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럼 마태는 이 본문을 왜 가져왔습니까? 마태는요, 이사야도 자기가 그 당시에 예언할 때는 몰랐을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네 하잖아요.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요 히스기야에서 끝나지 않아요. 1차로는 히스기야가 오고 그 구약의 예언은 또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2차적으로 궁극적인 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 본질적인 왕, 궁극의 왕 예수님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로 시작한 족보가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마태는 이것을 임마누엘로 배치하면서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말씀을 종합을 해봅시다. 오늘 막 길게 복잡하게 왔어요.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하나로 꿰어서 메시지를 선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가 기록한 일, 이 되어진 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으로 불안불안 위태위태하죠.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위태롭습니다. 자칫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완전한 결혼 상태가 아닌 정혼 상태의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만일 요셉이 완전한 율법주의자, 문자주의자, 그죠? 말씀, 율법을 칼로 휘두르는 자여서 이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 까버리고 마리아가 율법에 따라 돌에 쳐맞아 죽게 하거나 아니면 아주 처절하게 이혼당해서 거지처럼 살다가 뱃속에 아기가 죽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치 이 일을 내버려 두시기라도 하듯 위태롭게 진행하십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요셉은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천사의 현몽을 듣고서야 순종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희생과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유난히도 감정이입이 많이 됐어요. 이제 저희 사모의 배는 패딩 잠바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남산만해졌어요. 곧 다음 달에 출산을 할 것 같은 배인데 7개월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온 걸까? 놀랍죠. 저희 가정은 세 번째 아이를 맞이하는 건데도요. 여러분 이번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저희 평화가 지금 7살이니까. 근데 평화를 낳을 때도 그 당시에 고위험 산모였어요. 노산이었어요. 평화 때 노산, 슬기 때는 노산. 그러니까 이 온유, 우리 내년에 태어난 온유는 평화가 8살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어떤 겁니까? 노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산이다 보니까 아내의 몸이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 둘째째는 전혀 없었는데 다리가 지금 막 다 부어갖고 혈관이 튀어나오고 하지정맥류가 왔어요. 막 이렇게 눕고 저렇게 누워도 힘들고 막 너무 피곤하고, 그죠? 우리 애들도 어때요? 엄마 몸이 불편하니까 덩달아 불편하죠. 엄마한테 막 땡깡 쓰다가 저한테 괜히 혼나는 거예요. 엄마 지금 그 배 힘든데 너네 지금 그렇게 할 거야? 시무룩해져. 당연히 그 집 안에 이제 불편한 상황들을 지켜보는 저도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오려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불편함은 목적이 있는 불편함이죠. 존엄한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태어나도 다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키워야 되죠. 아까 여러분 서로 얼굴이 왜 불쌍해 보였을까요? 애 키우다가 자녀 이렇게 양육시키다가 얼굴이 노래지고 재정과 양육 나중에 교육 이런 거 그런 애들 또 한 번씩 엇나가 주고 그죠 속 썩여 주고 고생해 고생해 고생입니다. 참고로 저는 셋째 온유가 20살이 되면 65세입니다. 온유가 30살쯤 되어서 결혼한다고 치면 75세입니다. 죽기 전에 온유가 결혼하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감수하는 것입니까? 인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편하세요? 아니요, 불편합니다. 인생은 불편함 그 자체인데 도대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약 먹고 콱 죽지 그냥.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불편함이, 큰 소리로, 불편함이 생명을 낳는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불편해요. 하나님 불편합니다. 위태합니다. 성령님 불편해요. 천사 가서 얘기해야 돼. 불편해요. 요셉 당연히 불편하고요. 마리아 불편하고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심지어 뱃속의 예수님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고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의 오심, 모든 이들의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오시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불편함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 원하십니까? 아, 별로 안 원하시네요. 여러분 성령 충만 원하시죠? 성령이 충만해서 주의 뜻을 알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 뜻에 순종할 능력을 갖고 막 용서도 사랑도 막 잘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비추어서 성령 충만을 다시 정의해드립니다. 따라해봅시다. 성령 충만은, 큰 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불편 충만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을 곧바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오늘은 많이 따라하는 날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해봅시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노랗게 뜬 옆에 분 얼굴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다시요. 너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진리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 만나갖고 어때요? 꼬였잖아요. 잘못 엮이는 바람에. 왼수 새끼 만난 거 아닙니까, 서로. 불편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엮이고 꼬였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여기 지금 가족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녔으면 안 해도 되는 고민 나는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손 내려보세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교회 안 다녔으면요, 지금 옆에 있는 새끼 때문에 힘들 일 없어요. 그 내 사랑방에서 맨날 그 주일마다 봐야 되는 꼴보기 싫은 그 사람 안 봐도 됩니다. 뭐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얼굴 꼴보기가 싫은데 어떡해. 결혼 안 하면요, 험한 꼴 안 보는 거예요. 자녀 안 낳으면요, 고생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무얼 낳습니까? 생명을 낳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교회는, 주장한다고요, 제가. 따라하지 마세요. 교회는, 따라하지 마세요. 불편한 애 마음이. 교회는 여러분 불편한 공동체입니다. 아니요. 교회는 불편해야 생명을 낳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편하게 지내려고 할수록 우리 공동체는 생명의 역사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사람들을 편하게 대할수록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쪼대로 성격대로 여기 와서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스타일대로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죽는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불편한 곳이에요. 그리고 응당 불편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생명을 낳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전부 불편하려고 할 때 공동체 안에는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의 거듭남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섬기고 불편함을 꿀꺽 삼키면서 그 억울함을 감수하고 저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불편함으로 생명을 낳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엮이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 엮이고 꼬이지 않아도 되는 제 인생에 내가 꼬여버리는 것이 뭐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솔직히 우리 이런 생각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항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크게 따라하세요. 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고 있다가 확 죽기 전에 쉬어. 그래서 막 마음대로 그냥 막 편안하게 살다가 그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딱 예수님 믿고 우편 강도처럼 천국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은 차등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다며. 그러면 이 땅에서 고생 안 하는 게 장땡이지, 그죠? 근데 왜 여기 와갖고 이 고생들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생명을 낳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꼬인 인생이에요. 아주 된통 당하셨어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꼬인 인생 예수.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편함이, 그 꼬임이, 그 엮임이 누구를 구원합니까? 나를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일 행복한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남을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자. 제대로 꼬여버린 인생이 되자. 저는 이런 이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요? 꼬여버린 예수님의 인생길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성령님처럼, 그리고 뱃속의 아기 예수처럼 불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이 나 자신을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고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는 생명을 잉태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뱃속에서부터 꼬여버린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인생은 온통 저주받은 인생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뱃속에서부터 꼬여버린 저주받은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시고 우리가 가진 그 약함과 상처와 죄를 경험하시고자 신이 채울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만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고통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내 인생의 고통의 자리를 아신다. 여러분, 이것을 위로로 삼아 주님,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인생 되어 나도 이 땅 사는 동안 생명을 낳는 삶, 생명을 낳는 소명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고통,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셔서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은 왕께서 고통당하십니다. 불편을 감수하십니다. 모든 이들이 전전긍긍하며 예수의 나심에 기여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때 이 변함없으신 임마누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온 인생을 덮고 있음을 믿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처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책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며 채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를 주심으로 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으신 그 주의 사랑을 아버지는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와 저주와 죄와 상처를 채울하셔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편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불편함이 생명을 낳고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이 거듭나게 한다는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감화 감동 교통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모두가 불편함을 겪고 감수하고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생명을 낳기 위해 그것이 나의 구원이든 너의 구원이든 공동체의 구원이든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내기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결심하는 여기 모인 우리 행신의 공동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